우리 인생이 항상 잘 나가고 잘 되고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라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잘 나가다가도 뭔가 걸릴 때가 있고요. 잘 되다가도 안 될 때가 있고 잘 풀리다가도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일단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그 표제라고 하거든요. 우리 성경 위에 파란 글씨로 써있는 표제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라 자손의 시, 고라 자손의 노래, 고라 자손의 맞서길,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오늘의 시편 46편 주변만 봐도 42편, 44편, 45편, 47편, 48편, 49편 다 고라 자손들이 쓴 시와 노래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고라 자손이라는 게 이 시편의 표제로 나오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 가문 같지만 사실 이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이완용의 후손, 친일파의 후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 집안이 고라 자손들인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들의 조상, 이 고라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리더 250명을 귀합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큰 반역 사건 중에 하나였고,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들의 조상, 이 고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역사가 흘러흘러 이 민족의 반역자 후손인 고라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이끌고, 그럼 시편을 읽어보세요. 이 고라 자손이 지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 고백들 넘쳐나거든요. 그것이 후세에게 이어져 지금 우리가 그 시를 읽고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 자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친일 청산을 못해서 친일파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그때까지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걸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고라를 비롯해서 반역을 일으킨 250명은요,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받은 심판을 당했어요. 청산이 돼도 벌써 된 거예요. 그런 반역자 집안, 망한 집안, 끝장난 집안 같은 이 고라 자손들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 그러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우리 하나님을 참 좋아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믿게 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매력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세상과는 전혀 다른 논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저는 성경에 그 매력에 늘 빠져요. 저는 성경에서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아니, 이 자손들 조상이 여러분 고라 한 사람이겠습니까? 여러 조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 한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좋은 이름도 아니고 민족의 반역자, 민족의 반역을 거한 사람, 가문을 망하게 만든 그 조상인 그 이름을 써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고라자손, 고라자손, 고라자손.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굳이 그들을 고라자손이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주홍골씨? 낙인? 어떤 한 인간에게 안 좋은 주홍글씨, 실패의 낙인이 딱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요, 그것만으로도 인생 거의 끝이 나요. 사람들이, 그 사회가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다시 안 줘요. 그 시선으로만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끊임없이 의심해요. 그래서 그들이 기회를 가져도 그 기회는 그렇게 그들의 삶을 바꿀 만한 획기적인 기회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달라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실패한 집안도, 망한 가문도, 말할 수 없게 멸망한 그 민족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 그런 그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주시는 분이란 분이신 것을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이 고라 자손이었던 거 여러분 아십니까? 또한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그 왕과 옆에서 그 왕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백성들의 신앙을 책임지는 지파가 레위 지파였는데 그 지파의 중심의 가문이 이 고라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반역자 집안, 망한 가문, 실패한 고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새롭게 우뚝 서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민족으로 다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방식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들이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그것으로 끝하지 않으세요. 너 한번 실패했잖아. 너 잘못했잖아. 그럼 널 못 믿고 기회를 줘. 안 돼. 나 너 못 믿어. 너가 나를 믿게 해봐.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줄게. 기회 못 줘.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자도, 잘못한 자도, 죄 지은 자도, 안 된 자도, 막힌 자도, 어려운 자도, 아픈 자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세요. 그것도 그냥 기회가 아니라 획기적인 기회, 놀라운 변화의 기회,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런 기회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이런 찬양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 시편 46편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멘.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삶을 살다가 좀 안 돼도 괜찮고요. 안 풀려도 좀 괜찮고요. 어려워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고 망해도 괜찮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게 하시고 다시 높여주세요.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인생을 살다가 안 될 때, 실패할 때, 막힐 때, 안 풀릴 때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께로 가면 다시 잘 될 수 있어. 하나님 붙들면 나도 다시 높임 받을 수 있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수틀리면 빠꾸, 여러분. 수틀리면 빠꾸. 여러분, 인생 살다가 수틀리면 빠꾸 하셔야 돼요. 누구한테로? 우리 하나님한테로. 하나님한테로 다시 빠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틀리면 빠꾸.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드라마 폭삭 소가수도에 양관식이 한 말이에요, 여러분. 양관식이 그 딸에게 한 말이에요. 초등학교 첫 등교를 앞두고 뭔가 두렵고 힘들어하는 딸에게 아빠 양관식이 이렇게 말하죠. 일단 학교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 집에 있어. 결혼식 신부 입장을 앞두고 설레면서도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딸에게 아빠 양관식은 이렇게 말해요. 수틀리면 빠꾸. 알지?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알지?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그 딸에게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이 딸이 살면서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열심히 살다가 인생 쉽게 안 되거든요. 내 마음만 먹은 대로 안 풀리거든요. 버겁거든요. 지쳐요. 실패해요. 그래서 울어요. 쓰러져요. 괴로워해요. 그렇게 아파하고 아파하다가 결국 제주도에 있는 엄마 아빠 집에 찾아가요.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가 잘못하고 와놓고선 뭔 유세를 그렇게 떨고 떠는지 말이나 곱게 해요? 엄마 아빠한테 퉁퉁거리고 자기 자니까 깨우지 말라 그러고 괜히 엄마 아빠한테 화풀이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 엄마 아빠가 다 받아줘요. 다 품어줘요. 그런데 거기서 그 딸이 회복해요. 그녀가 거기서 다시 일어나요. 힘을 내요. 그리고 다시 삶의 치열한 현장이 서울로 올라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어야 함을 깨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수틀리면 뭐예요 여러분? 빠꾸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악해서 안 되든 여러분이 잘못해서 안 되든 여러분 죄 때문에 안 되든 안 되면 빠꾸. 수틀리면 빠꾸. 누구한테 빠꾸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빠꾸. 빠꾸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빠꾸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고 감사하고 다행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위로인지 피난처인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그 놀라운 은혜를 못 누려요. 그걸 잊고 살아요. 마치 폭삭 소가수다의 그 딸 아이유처럼 그 아버지의 빈자리 그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서야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이 막히고 안 되고 안 풀리고 힘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빠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는데 다시 설 수 있는데 회복할 수 있는데 일어설 수 있는데 왜 안 할까요? 못 할까요? 왜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 빠꾸를 하지 못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봤어요.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첫째,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삶에서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가능케 하신다.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것하고 그런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회 오신 세가족분에게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와야 되는데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뭔가 2%가 부족했대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뭐 받아들여주고 알긴 알겠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을 하면서 뭔가 늘 2%가 부족하고 허전함을 느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머리로는 알겠는데 믿어지기는 하는데 삶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느끼지를 못한 거예요. 체험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신은 정말 그 2%를 채우고 싶었대요. 그래서 부르짖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잘 안 되더래요. 그래서 정말 절규했대요. 잠을 못 잘 정도로 몸부림치고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누군가 보면 저 사람 미쳤다고 할 만큼 간절히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대요.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짧은 한마디를 남기셨대요. 다른 게 아니라 아들아, 아들아. 그 소리를 듣는데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기뻤대요. 그 2%가 거기서 채워지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삶이 달라지고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런 경험을 하셨대요. 하시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당을 만나실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무당이 자신을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이 벌벌 떨면서 당신 빨리 나가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당신은 내가 섬기는 신보다 더 큰 신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빨리 나가라고. 무당까지 자신을 알아보더래요. 그 이후에 자신은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뭐 그분처럼 뭐 이런 신비적이고 영적인 체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은 드는데 뭔가 2%가 부족하면서 2%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 여기 많으실 거예요. 저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2%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걸 채우고 싶은 간절함, 절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을 절실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내 삶에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 분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모르죠. 그저 머리로만 알고 목사님 설교로만 이해되고 다른 사람 간증으로 들으면서 그런갑다, 그런갑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진짜 나의 피난처임을 알면 힘들 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임을 알면 그분께 나아가 힘을 안 구하겠냐고요, 여러분. 그분이 환난 날에 나의 도움임을 알면, 환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분께 빠꾸 돌아가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환난 날의 도움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머리로만 이해돼서는 안 돼요. 그분이 정말 그런 것임을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시고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게 돼요. 수틀리면 빠꾸, 안 돼도 빠꾸, 안 풀려도 빠꾸, 실패해도 빠꾸,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빠꾸해서 그분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삶에서 꼭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빠꾸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빠꾸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뭐 한 거예요, 여러분? 빠꾸한 거예요. 정신없이 삶을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빠꾸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여러분. 잘하셨어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 온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쏟아 놓으셔야 돼요. 다 쏟아 놓고 가셔야 돼요.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거, 괴로운 거, 답답한 거 다 쏟아 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오긴 왔는데 다 감추고 가요. 별일 없는 듯 하고 가요. 난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가요. 표정은 그게 아닌데, 아빠는 다 아는데 별일 없는 것처럼 하고 가요. 여러분, 그건 빠꾸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한테 왔으면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힘듦, 여러분의 안 된 막힘, 짜증, 불만 다 쏟아놓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참 좋아해요. 오늘도 제가 시편으로 설교를 하는데요, 저는 시편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줄 아세요?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마다, 성경 각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특징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마음껏 불평을 해도 좋은 하나님이에요. 원망을 해도 받아주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에게 비명까지 지를 수 있는 하나님이 시편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다 되는 하나님, 어떤 소리도 다 들어주는 하나님, 모든 걸 다 받아주는 하나님이 이 시편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좋아해요. 뭐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어릴 때 이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저는 우리 딸이 저에게 되게 예의 없고 불순하게 행동하면 화가 나요. 예의 없게 행동하고 버르장없이 굴면 열이 받아요, 나도 모르게. 그리고 맨날 뭘 그렇게 저에게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계속 그걸 말도 안 나오네. 들어주다 보면 얘가 이러다가 버르장머리 없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제가 호구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서 이게 찜찜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아, 전 찜찜해요. 그래서 제가 양관식이 못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제가 어느 날 우리 딸 보고요, 놀란 적이 있어요. 우연히 우리 딸이요, 다른 어른들한테 하는 걸 멀찍이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나한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어른들한테 깍듯해요. 공손해요. 그리고 그분이 뭘 주겠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절대 안 받겠다고. 그렇게 거절하는 모습을 제가 멀리서 본 거예요. 너무 낯선 거예요. 그건 제 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딸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제가 그날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가 걔 아빠구나. 걔가 나를 아빠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 민낯도 다 보여주고 있구나. 지 바닥을 다 보여줘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아빠를 믿으니까, 지가 어떻게 해도 아빠가 사랑해주고 봐주는 걸 아니까, 자기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였구나 생각이 들면서, 그날도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데 그날은 그렇게 기쁜 거예요. 그게 물론 그게 며칠 안 가고 또 열이 받긴 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뭘 숨기겠습니까? 뭘 감추겠습니까? 우리 바닥을 감출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 끝까지 붙드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책임지세요,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그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분께 안 쏟아놓으면 누구한테 쏟아놓으실 겁니까? 그분께 말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말할 거예요? 불평도 괜찮아요. 원망도 괜찮아요. 답답함도 괜찮아요. 분함도 괜찮아요. 짜증남도 괜찮아요. 그 무엇도 다 말하고 다 쏟아놓는 거. 여러분의 그 비명까지도 들어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면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쏟아놓을 수 있어요. 그렇게 쏟아놓는 게 진정한 빠꾸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제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설프게 있다 가지 마세요. 어색하게 있다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찬양에, 기도에,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지친 마음, 힘든 마음, 실패한 마음, 절망한 마음, 그 마음 다 쏟아놓으세요. 어디서 쏟아놓으실 건데, 여러분? 그게 빠꾸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힘주시고 다시 서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가족 신방을 갔는데요. 젊은 부부가 신방을 받았어요. 근데요, 제가 오는 그 시점에 참 안타까운 말을 들은 거예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고 망한 거예요. 그래서 집 하나 있는 것도 다 날리고 빚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더 안타까운 건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일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라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면서 자금 회전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상황에서 신용을 잃게 되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없게 되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남편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집도, 하나마저 있는 집도 잃게 되고 살 곳이 없어서 이제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 살아야 된다고 그 신방하는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그 실패한 남편을 살게 하고 망한 그 남편을 일으킨 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내예요, 아내. 여러분들이 그분의 아내분이라면 부도 맞고 온 남편, 집도 말아먹은 남편, 어쩔 수 없이 친정에 들어가야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그 남편, 그 남편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실 겁니까, 여러분? 보통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고 비난하고 내가 못 살아, 내가 이런 인간 만나서 지질이 복도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심한 분들은 이혼까지 할 거라고 하자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아내 같으면 바가지 긁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텐데 그 아내분은요, 그 남편분을 하나님에게로 빠꾸시켜요. 당신 돈 번다고 돈에만 욕심 부려서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이건 제 해석인데, 돈 여유는 없어도 시간 여유는 있으니까 이제 같이 예배하자고 해서 예배 자리에 데리고 나와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까지 오게 만들고 심지어 화요 전도회까지 끌고 나와요. 화요 전도회까지.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남편 망해서 살 곳 없다고 시댁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친정 부모님 집에 들어가서 앉혀 살게 되는 그 남편에게 이 아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둘 친정 부모님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보내신 거라고. 거기 가서 꼭 우리 부모님 전도하자고 우리. 그리고 힘을 줘요. 위로해줘요. 그럼 이게 바로 여러분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닮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예수로 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남편이라면 여러분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용기를 갖게 됐겠어요, 안 갖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다시 시작 안 하고 열심히 안 살면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빠꾸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요,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수도 있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여러분. 사랑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분들이 되실래요? 여러분 어떤 분 사람으로 사실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여 도움이시며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일으키는 그 하나님께로 빠꾸시키는,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수틀리면 빠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모든 분들의 소망도 그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우리를, 힘든 우리를, 실패한 우리를, 망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인생, 바꿔갈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복된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